예, 오늘은 우리 욥기와 예수님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욥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설교식으로 조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게 길죠? 한 3, 4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 욥기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욥과 예수님과 성도들의 싸움과 고난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욥기도 욥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욥기가 그렇게 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욥기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 아래에서 새롭게 비춰지고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그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과 구원의 현실 아래에서 비춰졌을 때 욥기가 예수님 중심으로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욥의 시험, 욥의 고난, 욥의 싸움 이런 것도 다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시험과 싸움에 참여되는 현실을 욥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욥이 고난을 통해 그 영광과 승리에 이른 삶도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춰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 결국은 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사건이 예수님 증거, 그다음에 우리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우리가 참여되는 관점에서 욥기를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도 누구를 통해 비춰봐야 올바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의 시험, 우리의 믿음의 승리, 우리가 천국 영광에 이르는 모든 삶,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도 누구 아래에서 꼭 비춰봐야 되냐 하면 욥도 예수님 아래에서 비춰봐야 하듯이 이 성경의 연장선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아래에서 비춰봐야만 올바로 해석이 돼요.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된 해석으로 간다는 거죠. 성경도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풀 때 예수님으로 안 풀면 잘못 푸는 거잖아요. 우리 삶도 예수님으로 안 풀리면 잘못 푸시는 거예요. 꼭 예수님으로 푸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꼭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우리가 이제 이 욥기서에서 싸움과 시험을 통해 찾아오는 싸움을 볼 수가 있는데 영적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적 싸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뭐 다 같이 읽어도 좋지만 좀 구절이 많으니까 이렇게 대표로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지목을 할게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데보라 성도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기 보면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대표하는 여자의 후손 새로운 대표를 약속하시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죠. 그래서 욥의 시험과 싸움의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물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시험, 그다음에 선악과 사건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첫 아담이 실패를 해요. 근데 첫 아담이 실패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거하고 심판으로 가야 했지만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약속하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새로운 구원자, 구속자를 약속하셔서 그가 오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증거로 구원 역사 속에서 인물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후손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끊겨지지 않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욥의 싸움으로 이제 가는 거죠. 사단의 종들과 욥의 싸움.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욥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죠.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도 누구와 누구가 나타나죠? 누가 누구의 싸움이 보여지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사단의 대표, 아벨은 하나님 편의 대표. 그런데 누가 이겨요? 가인이 이겼나요? 아니죠. 세상적으로는 가인이 이긴 것 같아요. 아벨은 힘없이 피 흘리고 죽임을 당했지만 승리의 영광에 이른 자는 아벨이에요. 그죠?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가리키고 증거하다가 세상적으로는 무기력하게 망하고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천국 영광에 이른다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 밖에 또 노아와 이 세상 정말 바보같이 100년 동안 방주만 지으면서 세상 비웃음 샀던 그 노아 그리고 가족 거기다가 온 세상은 전부 안 믿는 세상이에요. 야,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살아갈 때. 그런데도 그 싸움을 통해 결국 세상은 망하고 노아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은 또 계속 나타나죠. 에서와 뭐 야곱, 이스라엘과 이방민족, 뭐 다윗과 골리앗,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걸 알려주시고, 또 결국 승리는 어디서 찾아오는가를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삶이 승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벨의 승리가 세상적으로는 안 보여요. 욥의 승리도 세상적으로는 안 보여요. 세상에서 해결되는 게 욥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끝까지 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기까지 인내하며 살았던 삶.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도 세상 현실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 승리예요. 그게 또 누구의 승리였죠? 예수님. 아, 십자가에서 망하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승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 승리를,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그 증거를 우린 세상적으로 찾길 원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의 시작으로 이제 욥이 영적 싸움이 연결돼서 이제 하나님 편의 대표로 싸우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윤영혁 성도님이 좋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예.
사단은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지고 욥이 어찌 가다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시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이 싸움은 우리가 이제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이 싸움에 숨겨진 싸움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일단 그렇게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찾아오는 거였지만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나 사단의 목적이나 궁극적인 싸움의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 자신인가 예수님인가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인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인가 어디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해야 되고 무엇을 붙들고 싸워야 되는가에 이 싸움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사단은 이 싸움을 이 세상 고난과 육체적인 어떤 고난에 세상적인 고난을 통해 시험을 주면서 우리 자신만 바라보게 하는 걸로 가게 하고 이 세상으로만 가게 하는 걸로 가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통해 그래서 사단은 그걸 유혹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시련을 주셔서 오히려 더 예수님 붙들게 하고 더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씨름에 우리에게 씨름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 이 씨름을 통해서 세상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긴다고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천국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그런 세상 고난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온통 세상만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겠는가. 욥의 승리는 어디에 있었나요? 세상적으로는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건 나중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영광으로 바뀌는 거지 세상적으로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욥의 끝의 영광은 세상적으로 해결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와 영광을 주신 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진 거죠. 욥의 승리는 절대 세상 고난이 해결됨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그 삶 자체가 승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뭐 아프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고 우리 수잔텔리 성도님 가셨지만 그분들의 승리는 뭐냐?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천국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병이 낫는 그 자체가 승리가 아니라 물론 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것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 끝까지 예배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씨름의 내용이 이런 거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인가 천국인가 내 자신인가 예수님인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씨름의 내용으로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씨름은 누구만 싸우는 씨름이냐. 의인의 씨름이에요. 의인. 그래서 이 욥기의 주제가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의인은 어떤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의를 전가받은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씨름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런 씨름 없어요. 무슨 예수님이냐 세상에 이런 씨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온통 세상을 위해서만 살다가 멸망으로 다 갈 건데.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씨름이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거기 에스겔서 14장 13절에서 14절 20절 우리 정구현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과 뭐 노아,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성경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를 가지고는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그들은 받은 의예요. 그 의 가지고는 자기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이 구원의 의가 점수가 넘쳐가지고 누구를 줄 수 있는 의를 가진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구절은.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좀 더 얘기를 해야 되지만 로마 가톨릭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의 의가 넘쳐나서 누구를 줄 수 있다. 뭐 마리아라든지 뭐 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구절에 비치면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이어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의인이지 그가 받은 의로는 누구를 구할 수 있는 의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 구원을 받고 내 의의 점수가 남아돌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만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 이런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씨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일이에요. 왜 니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정죄하고 고소하고 하나님 이런 거 다 뺏어가면은 너희들도 하나님 믿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자꾸 정죄하는 고소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이것을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의인이 된 우리인데. 자꾸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고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 있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는 그분 붙들고 서는 거죠. 그래서 참 의인으로 모든 시험 이기고 완전한 순종으로 영광에 이르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의 씨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그 씨름이 이제 어떤 씨름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데 욥의 씨름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씨름을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 의인의 고난, 참 의인의 씨름, 우리가 참여되어 있는 씨름이 어떤 씨름인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6절에 김지영 성도님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을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의 싸움도 계속해서 이제 그 배경에 사단과의 싸움이 있었고 사단의 종들로 예수님 주위의 모든 세상 죄인들, 예수님의 가족들, 유대인들이 다 이 사단의 종들로 이제 싸움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 싸움이 우리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22장에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늘 잊어버리기 쉬운 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씨름을 하나님하고 씨름으로 먼저 잘 안 가요. 끊임없이 그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현실, 처해 있는 현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것만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만 자꾸 우리를 바라보고 그거 해결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걸로 자꾸 가려고 하는 죄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 씨름을 하시는데 주 십자가에 가기 시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시는데 그 씨름을 무엇을 통해 하고 계시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울 씨름의 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씨름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이 씨름도 욥의 씨름과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이제 순종하며 이제 가시는 십자가 고난까지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참 의미도 이런 거라는 거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기도가 하는 그 우리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씨름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고. 그래서 이로써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씨름은 십자가에서 영적 전쟁터가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그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하고 우리의 죽음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그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 죽음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씨름을 싸우고 있는 거고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씨름에 두려움이 있는 거고 하여간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그 영적 전쟁터에서 어떤 죽음으로 이 전쟁을 이겨내셨는가를 항상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하고 그 다음에 46절에 김만덕 성도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에 예수께서 나가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보글세 백성 서서 구경하며 가문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나니 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휘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만일 내가 만일 유대인이여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궁극적인 싸움이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이 이 싸움을 대신 싸우시고 이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단의 머리를 여기서 깨고 승리하셔서 부활 영광에 천국 영광에 이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육신은 해하여도 영혼은 해할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싸움과 승리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해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 가지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도 우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같은 영광, 승리에 이를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가 궁극적인 영적 싸움터고요. 우리의 승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를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에서 알려주시는데요. 네, 선생님 어머니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고 그 시험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도 능히 도우셔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싸움이냐?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기는 싸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에 참여하는 싸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여 하늘의 부르심까지 받았대요. 그죠? 하늘의 부르심.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이른 삶으로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알아가는 삶, 그 예수님 생각하는 삶,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결은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 붙드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조신천 성도님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음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고난을 만나고 시험을 받을 때 분명히 알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미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 중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고난과 시험 중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아들로 온전케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뜻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인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누구 닮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빚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제가 뵐 때마다 뭐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평탄한 삶 속에서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 중에서 여러분도 이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더 붙들려고 이 자리까지 나와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가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런 길을 가실 거예요.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이제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고린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있죠. 김영철 장로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아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예. 여기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난, 사도 바울조차도 견딜 수 없었던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걸 이겨냈느냐? 사도 바울도 누구를 봤냐 하면 예수님을 봤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뭘 봤냐 하면 죽은 것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부활에 이르신 삶.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비추어 자기를 본 거예요. 거기서 이겨낼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의뢰하여 자기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 고난에서 건져 결국은 부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자기도 의지하여 바라면서 이겨낼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굉장히 실제적인 적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이라는 걸 삶에서 얘기할 때 우리의 적용은 항상 누구로부터 와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이 정말 내 삶의 적용의 실제적인 면이라는 거죠. 우리는 적용이라는 것을 아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더 잘 살아갑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올바른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교할 때마다 자꾸 예수님을 드리는 이유가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적용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을 이겨낼 힘이 진짜 궁극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시죠. 우리의 고난과 시험은 이 땅에서 받는 모습들이 다 다르고 분량도 틀리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거나 고난을 거쳐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가 이를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지극히 작은 거라고 하세요. 고난 자체가 힘들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누릴 영광에 비해 보니까 너무나 작고요. 또 한 구절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고난들이 그 영광을 이루어간다는 표현까지 쓰세요. 예,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다가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삶 그게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의 지혜 거기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잔킨 성도님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예. 또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래요. 욥은 사실 좀 이상한 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참 의미를 욥 때까지는 아직 온전히 깨닫질 못했지만 우리는 이제 안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더 우리는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를 것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세요. 욥은 기뻐하는 모습이 별로 없었죠. 그 아는 내용이 아직까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볼 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5장 11절에 결국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임이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결국 성도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천국 영광에 이를 것을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뭘까요? 인내. 인내가 우리에게 끝까지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고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혜. 예수님 천국 복음이 우리로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지혜입니다. 욥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거 아니라는 것. 그저 세상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만 그게 싸움이 진짜 싸움이 아니라는 것. 사단과의 싸움. 또 하나님과의 씨름. 그러니까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전체 무엇을 가지고 싸움을 이기라고 하냐면 그 내용을 쭉 보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 즉 이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싸움을 싸워나가라. 우리의 해결은 그저 이런 세상 문제,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싸움, 어떤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궁극적인 현실은 어디에 있냐면 예배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승리한다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사단을 이미 이긴 자인가요?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사단이 너희 발에서 상함을 분명히 당할 거다. 분명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됐지만 우리에게도 성취되어 이미 사단을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로 우리의 싸움을 예수님 삶에 참여된 것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일주일 동안 또 앞으로 사는 동안 이 싸움 꼭 싸우시고 믿음으로 또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